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더라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운다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나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 하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며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며 살지 않기에 선하며 죄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을 몰랐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착하다며 칭찬하였고 그러한 인정들로 인해 더더욱 저는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주님을 만나고 모두 바뀌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던 저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제 마음의 악함과 죄성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거의 1년여 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저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였는지요. 남을 쉽게 판단하며 욕심과 정욕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며 여전히 지금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때로 쉽게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제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타인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주님을 만나고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죄로 가득하기에 매일, 매분, 매시, 매분, 매초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의 통치 후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연대기에 상관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비교적 다윗의 통치 전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일어난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인생 가운데 통치 후기에는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각인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영원토록 번성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가 승승장구하여 항상 정쟁터에서 승리로 이끈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적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힘은 여러 나라들에 비해 빈약할 뿐입니다. 빈번히 내란이 일어났고 왕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러모로 자신이 왕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스라엘이 번창하며 강국으로 자리 잡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비하며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지만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처럼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한 것은 사탄의 짓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나쁜 일이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도록 두 번이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 충동질하던 다윗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착수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탄의 충동질은 다윗의 마음을 매우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빨리 자신이 생각하던 일들을 결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철저하게 인구를 조사하여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만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온 요압 장군의 조언이 있었지만 조급해진 다윗 왕의 결정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마띠모시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란 성에 이르되 십삼과 가나안 사람이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발사해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매우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곁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처럼 조급하게 인구 조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고 그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습니다. 두루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을 지나 부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왕의 명령을 따라 약 300일 동안 30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개수한 보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민수기에서와 수적인 차이가 납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1차 때보다 약 1820여 명이 감소한 60만 1730명이 됩니다. 다윗왕은 민수기에서 조사한 60만 명의 대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인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며 자책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는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이 심히 미련한 짓이라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은 그의 마음에 있던 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던 마음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에 사탄을 통해 충동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왕 다윗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군사와 병마, 무기들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하였고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악임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선지자 갓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 쫓겨 다녔던 시절 아둘람 광야에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아둘람 광야를 떠나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다윗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던 옛 친구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근처에는 선지자 나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이 아닌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에게 찾아왔던 선지자 갓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갓을 불러 다윗에게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오래전 무명 시절의 시기를 다시금 기억하며 당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의 순수성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아뢰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재앙 모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우님께서 다윗이라면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무려 7년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석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단 3일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겪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오직 다윗 혼자만 겪어야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이 아니라면 모두들 다윗이 두 번째 재앙을 선택하길 내심 바랄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미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압살롬에게 당하였던 두려움이 다시금 그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해 당시 어려웠던 상황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 세 가지 재앙 모두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재앙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재앙에 비해 비교적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은 어쩌면 가장 피해가 적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가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에 내려진 가장 비참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수가 7만 명이라.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듬직하고 믿음직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여겨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영토의 백성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셨듯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의 천사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영토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은 무려 7만 명에 이릅니다. 다윗은 그의 죄악과 자기 선택으로 인하여 무려 7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시절 이스라엘이 싯담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며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중 몇몇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를 죽이기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당시 2만 4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BC 1410년경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듯 다윗이 통치 후기에 전염병으로 죽은 수가 무려 7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모세의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 유형의 우상에게 절하였다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 앞에 절하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경험, 재능, 군대를 의지한 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퍼뜨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앙의 손을 펼쳐 멸망시키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손을 이제 거두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분명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멈추었음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모리아 산에 위치한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은 당시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이 얼마나 긴급하며 가깝게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손길이 자신들의 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깊이 경각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금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더 번창하며 주변의 나라보다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랬고 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비하며 군력에 의지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지며 후회하게 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전염병에 걸려 죽어간 7만 명의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큰 그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전염병에 취약한 이들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노인들 아닙니까? 따라서 전염병의 희생자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상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무 상관없는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백성에게 해가 입지 않도록 자신과 가족들이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셨고 다시 선지자 갓을 보내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에 순종하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으로 향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본 아리우나는 나아가서 다윗에게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고 말하자 아리우나는 자기 마당뿐만 아니라 소와 뗄감을 운반하고 손질할 도구와 소의 멍에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은 것들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아리우나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은 53개래 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제 그와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3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교우님, 만약 사무엘서가 사무엘하 23장으로 끝났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오점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업적들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한 아름다운 사무엘하 23장에서 이 사무엘서가 마쳤다면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옛 명성을 아름답게 보존한 채 다윗 제국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우상적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영원한 다윗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경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피할 수 없는 치부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다윗을 우상으로 삼아 이방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다윗 제국의 깃발을 높이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 제국을 막기 위하여 무려 7만 명을 치시기까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마다 제국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힘만을 의지한 채 강대국으로 제국의 길로 세워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권력의 조직적 중앙 집중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국은 사회 경제적 군사적 통제 체제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며 강력한 신화들로 인해 종교적으로 모든 신화가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중들은 당시 신화적 상상력들로 제국의 막강한 힘을 만들어가며 민중들은 그 속에서 경제적, 군사적 안정의 보장을 받으며 권력에 순종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그들의 모든 상상력마저 지배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로마는 효율적인 군대 조직을 가진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면 그 지역은 군인들의 지배와 강탈, 행정적인 착취들로 인해 로마의 국익을 위한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로가 급속도로 건설하였고 관계시설이 개선되며 강의 다리가 놓이는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로마로 쉽게 물건들을 운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인 지역들은 각종 세금과 통행료, 조공, 징수금, 곡물, 옷감, 자원, 생필품 등을 로마로 모두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저항할 만한 힘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약 사무엘하 24장에 심판 내용이 없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채 인구조사 이후 효율적인 군대 조직을 개편하며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며 강대국의 면모로 도약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하 2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계략을 막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번성하여 그들의 왕을 우상 삼으며 절대 권력층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민중들은 경제적, 군사적 안정을 보장받은 채 권력에 순종한 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생산조직 속에서 자본상호 간의 경쟁의 치열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초기부터 자본이 없었기에 외국 자본을 주축으로 한 수출 입국형의 불균형 성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변화된 여러 기업의 성장보다 대기업의 간판을 세우고 독점하는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3차 산업의 저노임과 불안전 취업 상태에 있는 광범위한 빈민층을 가져왔으며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의 경제적 위기를 맞습니다. 그 뒤로 기업에서는 1998년부터 경제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문어발식 재벌의 형태를 이어가며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의 형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선진국들은 WB나 IMF와 같은 기구를 통해 경제적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은 국제적 부채와 개발 원조라는 악순환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우상은 바로 합리화와 효율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취업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지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의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만 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해 기업은 저마다 합리화와 효율성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합리화와 효율성의 문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치부합니다. 구조조정은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신본주의는커녕 인본주의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신본주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본주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본주의는 인간 존중의 실천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교회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기업과 똑같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상으로 경영 논리에 따른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는 고객이 탄생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우상 앞에 성도는 고객일 뿐입니다. 고객은 이곳저곳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며 교회에서 주는 천국행 보험증서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교회는 고객을 얻기 위해 그만큼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 쉽게 변화되며 성도들은 자신들의 만족하는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상품화되었고 유명 메이커를 선호하듯 성도들은 유명한 교회의 이름을 선호하게 됩니다. 교회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성도의 만족도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교회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고객 유치를 위해 그때마다 기발한 신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유명 연예인을 부르며 기발한 행사들로 교회를 경영하고 마케팅하며 홍보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고객 유치를 하는 것이 마치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만 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은 성장이 멈추는 것을 목회의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자본의 힘으로 시작한 교회에게 성장이 멈추면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거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들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 경쟁 구도의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마다 독창적이고 전략적인 방법들로 그들이 속한 교회를 기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세우십니다. 제국의 근본이 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는 저마다의 탁월한 능력으로 경제 논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혜들로 영원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위대한 제국을 꿈꾸며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시간과 수고를 모두 그 꿈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주의 안식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교우님, 지금 교우님께서는 무엇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의지의 대상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시다. 세상 모든 것에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결코 짧지 않으신 손만 의지한 채 살아갑시다. 만약 우리가 주님 외에 지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실히 회개하였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오늘날의 또 다른 제국주의인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채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물질 만능주의를 탈피하여 제국의 노예가 아닌 자본의 노예가 아닌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의 우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듬직하고 믿음직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만 보입니다. 주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큰 범죄로 인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다윗처럼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